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항공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 중국 정보기관 소업 산업 스파이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은 올해 4월 벨기에에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 안준실을 체포해 지난 9일 미국으로 송환해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안준 씨가 중국 국가안보부 간부이며 지이 항공 등 미국의 우주항공 분야 업체들의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준 씨는 또 이들 기업의 항공 전문가들을 강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디머스 미 법무차관부는 이번 사건은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발전을 꾀하는 중국 경제정책의 일부라며 미국의 지적 성과를 훔치려는 국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10일 민주당에 재가입했습니다. 올해 76살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날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의 핵심은 양당 중 한쪽이 헌법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경고한 바 있다고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전 시장은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블룸버그 전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하려다 포기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사주이기도 한 블룸버그의 재산은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0일 시리아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1달러도 원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테러와 핵 그리고 혼란을 전파시키는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돕기 위해 이란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병력을 시리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터키 영유된 미국인 앤드류 브론슨 목사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브론슨 목사와 아내가 미국에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소수 민족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사나 초당파적인 그룹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0일 보고서를 내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래 중국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민족에 대한 이 같은 박해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채 주민들을 박해, 감시, 탄압하는 등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미국 뉴욕까지 세계 최장 노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각으로 11일 밤 11시 35분에 이륙했으니까 지금쯤 하늘을 날고 있겠죠. 뉴욕까지의 비행 예상 시간은 무려 18시간 25분이고요. 직항 노선의 총 거리는 15,000km가 넘는데요. 기존의 최장 노선인 카타르 항공의 도하,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선보다 비행 거리는 약 2,000km, 운항 시간은 45분 정도 더 긴 겁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 노선에 두 개의 엔진이 장착된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를 투입했는데요. 이 기종은 동급의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연료 소비량이 적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앞서 4개 엔진이 달린 기종을 투입해서 이 구간을 운행했었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결국 2013년 운항을 중단했었죠. 자, 새롭게 운항하게 된 직항 노선의 가격은 약 $2,100부터 시작한다는데요. 이 장기간의 여행에 승객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1,000시간이 넘는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를 갖췄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비가 내리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으나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7도, 신의주는 4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8도, 함흥은 3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each Boys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노래하는 God Only Knows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몇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논란을 빚은 재교육센터를 합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군요.
네, 미국 뉴욕 증권시장 3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나스닥이 10일에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11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다우존스의 경우 전날보다 562포인트 하락한 25,036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특히 10일 전날보다 831%포인트 이상 하락한 25,598.74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전날보다 4.08% 떨어져서 2016년 6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두드러진 이런 장 하락세가 10일에 특히 격화돼서 미국 주요 매체들은 검은 수요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가요?
네, 대표적인 우량주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요. 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경우 석 달 전 주당 가격이 $1,800대였습니다. 미국 증시 화랑과 함께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요. 지난달에는 $2,000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크게 빠지기 시작해서 10일 종가가 $1,755.25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고점에 아마존 주식 10주를 샀던 사람은 몇 주 만에 $2,500 넘게 손해를 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떨어진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경제 매체들이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준비 제도가 실수하고 있다.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정책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져서 증시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통상 대치가 격화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의 폭락이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세계의 자금 흐름의 중심인 미국의 증시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폭락했는데요. 12일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4에서 5%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코스비 지수도 전날보다 4% 이상이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동반 급락해서 710선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증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네, 미 당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는 아주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까지 상승한 폭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조정받고 있는 게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증시 상황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촌 원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계에서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요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우디 왕실이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인 등의 인권 침해를 한 걸로 드러나면 제재를 가할 걸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은 의회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표결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실종 사건 지금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보고 가죠.
네,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인 이 자말 카쇼기 씨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기고가로 사우디 왕가를 그동안 공개 비판해 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일에 터키 국적 약혼자와 결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돼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 터키 당국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에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터키 당국은 사우디 왕실이 보낸 암살범들이 영사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카쇼기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터키 측은 카쇼기 씨가 실종된 날에 사우디 요원 15명이 터키에 입국한 폐쇄회로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사우디 측은 영사관 내부까지 공개하겠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이 대표적인 우방국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전에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very seriously. I don't like it at all. Now, you know, you don't have American citizens, but that in this case doesn't matter. I don't like it.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신중히 살펴볼 거라면서 미국민이 결부된 사건은 아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언론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카쇼기 씨 실종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 요구도 수용을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11일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 열린 자세지만 무기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re spending $110 billion on military equipment and on things that create jobs like jobs and others.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미국에 1,1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를 그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팔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살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의 방위 업체들에게 해를 미치는 결과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서 이 1,100억 달러 무기 판매 계약을 따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특히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매우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매우 좋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주민 재교육 센터를 합법화한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주민 재교육 센터가 공식 기관이 됩니다. 신장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화요일 관련 조례를 발효시켰는데요. 재교육센터를 일컫는 직업기능교육훈련중심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 재교육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일종의 강제사상교육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봅니다. 신장은 중국 주류인 한족과 뿌리가 크게 다른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분리 독립 요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재교육센터에 입소시켜서 사상 개조를 진행한다는 국제기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신장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센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이번에 법제화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직업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위장해 암암리에 꾸려져 왔었기 때문에 몇 개나 있는지 거쳐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길래 주민 탄압으로 비판을 받는 거죠?
이슬람 신앙을 부인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교육에 주를 이루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퇴소자들이 서방 언론과 국제기구에 그렇게 증언했는데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거스르는 교육 과정도 문제지만 거부하면 징벌이 이어지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독방에 갇히거나 먹지 못하고 물고문을 당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강제 수용 상태에서 교육을 받든지 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최근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재교육센터를 법제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극단주의자들을 직업훈련을 통해 교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개정된 조례 전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세부 사항을 보면 이슬람 생활 방식인 할랄 개념을 식생활 외 다른 영역에 적용하거나 중국 국영방송 시 청취를 거부하고 자녀들이 국가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극단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이슬람 생활 양식을 공식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위구르족 탄압을 멈추도록 미국 정치권과 정부에서 중국의 다양한 압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재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민주 중진 17명이 지난 8월에 위구르 정책에 책임 있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금융 제재해달라는 서한을 국무부와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천치안거 신장 자치구 당서기 등 7명을 제재 대상으로 특정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도 의회에서 비슷한 서한을 상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의회 요구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제재 세부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재교육센터의 운영기관 등 단체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행되면 인권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제재 움직임이 있고 또 다른 이 대중국 압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겨울철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4년 뒤 올림픽 개최지로 중국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이 위구르 출신의 학자 이람 토티 전 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토티 전 교수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차별을 비판하다가 2014년에 국가 분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기존 제도인 메디케어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대형 보험회사 에트나와 대형 약국 업체인 CVS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2일 미국 USA Today 신문 의견란에 눈길을 끄는 글이 올라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고한 글인데요. 이 글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어 포 올이 이 노인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모두 없앨 것이다.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네, 메디케어 포 올을 비난한 글 같은데 이 메디케어 포 올이란 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고요. 야당인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메디케어라고 하면은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뜻으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즉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도네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하고 또 민간 의료보험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민간 의료보험이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비교적 비싸고 관리가 복잡한 데다 뭐 보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제안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네,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보험체제 안에서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내는 돈이나 이 디덕터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없앤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 기존 체제에서는 가령 이 본인 부담금이 $1,000라고 하면 진료비가 $1,000가 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미 지난해 몇몇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제도 아래선 그럼 기존 민간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기존 민간 보험회사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성형수술 같이 특별한 의료 서비스만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저 이게 한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는 이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비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10년 동안 32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이 버지니아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 소속 연구기관인 메르카투스 센터가 지난 7월 30일에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실행하려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약 32조 6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투스 센터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실행하면 보험관리 비용이나 약값이 또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까?
네, 현재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노인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메디케어에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이런 선택권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 받기로 했던 혜택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기존의 메디케어를 없앨 것이고 이게 노인층을 위협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도입한 뒤에 기존 메디케어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 보험이나 직장 의료 보험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의료 보험 문제를 꺼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 해답이 글 후반부에 있는데요. 글 마지막 단락에 민주당이 국경을 활짝 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는 그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민주당 안에 있는 중도파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민주당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사회주의 정부를 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면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바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간선거를 의식한 말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고 공화당을 지지하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활짝 여는 동시에 노인층에게는 해를 주는 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추진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미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말고 이 공화당 후보를 찍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백악관 관리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0일 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자신의 제안은 노인층이 받는 메디케어 혜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대통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항목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까?
네, 먼저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보도한 걸 보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에 드는 비용이 현재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싼 편이라고 합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샌더스 의원의 설명처럼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가 메디케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실어준 USA Today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험 제도나 메디케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12일 눈길을 끄는 대형 인수 합병권이 승인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10일 CVS 헬스그룹이 에트나사를 인수 합병하는 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규모가 69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 합병입니다. 하지만 에트나사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메디케어 D 프로그램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D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처방약 프로그램입니다.
네, 두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CVS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 대형 약국 체인인데요. 그리고 에트나는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이 로드아일랜드 주의 본부가 있는 CVS는 무려 9,8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미국 안에서는 뭐 어디를 가든지 이 CVS 매장을 쉽게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에트나는 이 동북부 커네티컷주의 본부가 있는데 가입자가 2,200만 명에 달하는 업체인데 규모로는 업계 3위입니다.
네. 자, 인수합병 액수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CVS가 이 에트나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상승 효과 그리고 결합 효과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겁니다. 약품 소매 회사와 의료 보험 회사가 결합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사한 업종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는 게 일반 소비자 쪽에서는 좀 달갑지 않을 때도 있죠.
네, 뭐 소비자로서는 시장에 경쟁이 있어야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경쟁이 사라지면 물건값이나 이 서비스 비용이 오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이번 CVS와 에트나 합병을 별로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는 이런 대형 인수합병을 미리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장 독점을 막으려고 법으로 필요하면 대형 인수 합병 시도를 심사할 수가 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이번에 CVS와 에트나 합병을 허가한 것은 시장 독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비행기를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최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감독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레이 국장은 미국 안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특히 테러 분자들이 드론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안에서 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드론 테러를 계획했던 사람이 체포됐던 사례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 엔진을 단 무인기에 폭약을 잔뜩 실어서 이걸 국방부 청사와 의사당에 충돌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는데요. 징역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레이 국장은 외국 사례를 보고 판단해보건대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이 미국 내 목표를 공격하는데 이 드론을 이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드론을 이용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드론이 주는 위협이 다시 주목을 받았죠.
네, 자 드론이 새로 주목받는 테러 수단으로 떠오른 셈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레이 국장의 청문회 발언에 따르면 드론이 구하기가 쉽고요. 또 사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다가 이걸 미리 식별하는 체계가 없어서 공격 무기로 쓰기 좋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드론이 대체 몇 대나 있을까요?
네,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 1월에 밝힌 게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 등록된 드론이 100만 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 민감한 시설 위를 비행하거나 수상한 비행을 할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인 론 존슨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연방정부 통계를 인용해 2013년에는 8건에 불과했던 이런 사례가 2016년에는 1,700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현재 이 드론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가 이 군 기지를 위협하는 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2017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군 기지나 국가 유적지, 또 핵시설이나 기타 중요한 시설 상공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항공청 FAA 재승인법을 보면요. FBI나 이 국토안보부가 정보시설을 위협하는 드론을 파괴하거나 불능화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는데요.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위협을 근거로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Touch my body, 내 몸을 만져봐요. 들어보시죠.
'Caus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경이적인 기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야구선수, 그러나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타디움을 떠난 루 게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루 게릭이라는 사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유명한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루 게릭은 미국의 프로 야구선수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의 선수 생활을 빼고 나면 프로 선수로만 활약한 기간이 1923년부터 1939년까지 16년 동안이었습니다.
네.
루 게릭은 그 기간 동안에 오직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타자였고요. 주 포지션, 그러니까 수비대 위치 1루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루 게릭의 기록을 보면 정말 뛰어난 선수였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 선수 동안 때린 히트가 무려 2,721개, 홈런이 493개, 타율이 3할 4푼으로 아주 높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소속한 뉴욕 양키스 팀은 모든 프로야구 팀 중에 최고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서 6번이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The Yankees are
champions of baseball. 이 한 게임에서 무려 4번이나 홈런을 친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최우수 선수들로만 구성되는 올스타 팀에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것들이 많죠.
예. 자, 그런데 무엇보다 유명한 건 2,000회가 넘는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인 1939년에 바로 그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해도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경기에 못 나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많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루 게릭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무려 2,130회나 연속 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정말 쉼없이 돌아가는 기기 같은 사람이었네요.
예.
자, 그래서 그의 별명이 Iron Horse, 철마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56년 동안이나 어떤 선수도 이 연속 출전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발티모어 오리올스 팀에 칼 립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깼죠.
예.
이 루 게릭은 미국 야구 명예전당에 입성했고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그의 유니폼 번호, 등번호가 4번인데 그 이후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 4번 번호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번은 영원히 루 게릭만이 갖고 있는 번호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루 게릭은 본래 뉴욕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03년 6월 19일 뉴욕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인 하인리히 게릭, 어머니는 크리스티나 게릭이었습니다. 가난은 했지만요, 열심히 살아가는 집안이었죠.
네. 자, 그럼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운동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고요. 친구들과 같이 거리에서 야구공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루 게릭이 공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야구팀에 들어와서 시합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겠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루 게릭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운동장에 처음 나섰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데다가 환호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야구연맹인데 거기서도 운동을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루 게릭은 또 이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대학에 간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마이너리그에서 번 돈을 저축해서요. 뉴욕에 있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바로 이때 뉴욕 양키스 야구팀이 루기 에릭을 스카우트한 거죠.
그렇습니다. 양키스는 1923년 시즌에 $3,500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네,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다녔는데 참 반가운 제의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양키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네, 이 뉴욕 양키스는 루기 에릭이 훌륭한 제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죠. 이 양키스는 팀의 또 한 명 그때 유명한 선수, 그 홈런 많이 친 선수로 유명한 베이브 루스가 있었는데 함께 팀의 타격을 강화하도록 했죠. 그래서 루기 에릭은 1925년 6월에 첫 1루수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루기 에릭의 기량은 날로 늘어났는데 이 상대팀 투수들은 뉴욕 양키즈의 베이비 루스와 루기 에릭이 악몽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27년에 루스는 무려 홈런을 60개나 쳤고요. 루기 에릭은 히트를 47개를 쳤습니다. 루기 에릭은 그해 아메리칸 리그의 MVP, 가장 뛰어난 선수 상도 받았죠.
네, 그해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건 뭐 놀랄 일도 아니었겠네요.
네.
자, 그런데 루기 에릭은 경기 중에 다치는 일은 없었나요?
사실 자주 있었죠.
예.
어떤 동료 선수는 루기 에릭이 경기만 하면 다친다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연속 출전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금방 회복을 했고요. 본인의 의지가 또 대단했습니다.
예.
루기 에릭은 저녁마다 10시간씩 자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은 그럼 언제 했습니까?
1933년에 루기 에릭은 엘리노어 트위처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카고 여성이었는데요. 엘리노어는 루기 에릭이 최고의 선수로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정성을 다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루기 에릭이 알아누웠을 때도 옆에서 늘 그를 보살폈죠.
예, 자 결혼 후에도 루기 에릭은 계속 상승 가도를 달렸다고요?
뉴욕 양키스에서 활동한 지 13년이 되던 해 1938년 5월 31일에는 바로 이 2000회 출전이라는 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해 시즌 타율도 거의 3할대를 기록했습니다. 득점도 115점이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기 에릭이 점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뛰고 달리는 모습이 갈수록 마치 노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공을 던지고 잡고 하는데도 어려워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루기 에릭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온 건가요?
그렇죠. 이 게릭은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시즌이 열렸을 때 이제 야구를 다시 하게 됐는데 세 번 출전을 했는데 한 번도 히트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1939년 5월에 그는 결국 매니저에게 더 이상 내가 선수로 뛸 수가 없겠다고 말을 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됐죠.
네. 자, 루기 에릭이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총 2130게임에 출전한 기록을 수립한 게 바로 그해였군요.
그렇습니다. 그해 6월 19일에 루기 에릭은 36회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 의사가 그날 루기 에릭이 근육 기능이 퇴화되는 치명적인 희귀병을 갖고 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영어 약칭으로 ALS라고 하는데요. 체내의 모든 근육이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손발도 못 움직이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예, 참 슬픈 생일이었네요.
네.
자, 오늘날은 이 루기 에릭 이름을 따서 ALS를 보통 루기 에릭 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이 유명한 선수가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병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루기 에릭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짓질 않았고요. 그러다가 1939년 7월 4일에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됐는데 루기 에릭의 목소리는 전 스타디움에 메아리 쳤습니다.
Today,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저는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도 살아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 게릭은 이렇게 고별사를 하고도 투병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러나 갈수록 몸이 약해졌죠. 그러다 결국 1941년 6월 2일 불과 3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순간들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한 루 게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야구선수 루 게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9월 24일에 열린 유니세프의 청년 행사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연설을 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연설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a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당신이 누구든지, 어디서 왔는지, 피부색과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자신을 표현하세요. 자신을 표현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찾고 목소리를 찾으세요. No matter는 상관없다라는 뜻인데요. No matter 뒤에 what, when, where, who 같은 의문사를 붙이면 무엇, 언제, 어디서, 누구일지라도라는 말이 됩니다.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상관없다. 그래서 no matter what는 무엇일지라도 no matter who는 누구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peak yourself를 직역하면 너 자신을 말하라인데요.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be yourself과 같은 뜻으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Be yourself. Be yourself. Be yourself. 자신을 표현하세요.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a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당신이 누구든지, 어디서 왔는지, 피부색과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자신을 표현하세요. 자신을 표현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찾고 목소리를 찾으세요.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연설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바비 브라운이 부릅니다. 실현당한 남자에게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노래하는 She Ain't Worth It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ste of time. One day she'll treat you nice.
about to make your mind for the last time. So take this E as a diss and a goodbye. She ain't worth it even though she's on a high tip. She better get a grip and get a grip quick, fast in a hurry, cause I won't buckle. The girl's jazzy but she's nothing but trouble.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